부활 생명을 살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보라 에베소서 1장 3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우리가 말한 엑시오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패튼 장군. 2차 대전 야전 사령관으로 유명한 미국의 제너럴 패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별이 몇 개입니까? 아마 4개인 것 같아요. 이 별, 장군이 달고 있는 그 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별의 의미는 그가 군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훈련과 또 많은 전쟁의 경험이 충분히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훈련된 군인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소수의 뭐 정예부대라든지 일당백이라든지 뭐 특공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하고 반대되는 집단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정예부대하고 반대되는 뭐가 모였다 그럴까?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모였다 이랍니다. 오합지졸은 뭐냐면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처럼 뭉칠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다투기만 하는 보잘것없는 병사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정예부대, 일당백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오합지졸 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존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냐면 암흑 속에 켜진 불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숨을 내야 세상에서 숨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암흑과 같은 세상의 전쟁터에 새로 투입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동시에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섬김, 고난, 인내 등등의 이런 제목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지는 군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영적으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가 빛으로 탄생된 것만 만족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고 세례받고 아 예수 믿었다는 것을 그냥 만족하고 그 후에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훈련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공격에 대한 방어력과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맞고 다니는 꼴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쓰러지고.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 성장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는 세상에서 주는 성숙과 성장이 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경쟁적 야망을 성취하는 데는 여러분 양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자비 거룩함 없이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연예계의 미성숙한 유명 인사들 때문에 또 미성숙한 재벌들, 미성숙한 정치인, 학자, 과학자, 정치자 이런 미성숙한 스타, 운동선수들 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일들이 사회면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야망의 부채질을 하는 삶, 정상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삶의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삶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삶에 동반되는 것은 결국은 우울함.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출세한 것 같은데 우울함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공허함, 또한 천박함. 얼마나 천박스럽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기당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그 섹스 스캔들을 해갖고 당하는 그거 얼마나 천박합니까? 또 지루함, 황폐함. 이들이 갖고 오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에만 그냥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에게만 미치면 되는데 이것이 가족과 공동체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모델로 삼는 삶과 이런 세상적인 삶은 뭐냐?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은 뿌리가 다르다는 것.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왕궁에 잡혀가서 머물게 되자 바벨론 왕궁에서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지어줬다는 의미는 너희는 이제 유다 자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식 이름을 받은 후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할까요? 다니엘은 그 왕궁에 그 호화스럽고 출세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천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세상과 뿌려져 있는 뿌리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뿐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나름대로 문화와 기술과 수학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각 시대의 문명과 부와 권력을 생산하는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문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어디에 몰두하느냐? 내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내 자신에게 몰두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내 자아는 확장되어 가고 여러분의 영성은 자꾸 위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짐을 싸서 멀리 보내거나 가두어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저쪽한 주변으로 좀 밀어놓고 급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 한 비상구 정도로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모시고 살지는 않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뭔지 모르지만 다른 일을 할 여유도 없이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죠. 뭐 다른 거 할 새가 없어요. 뭐 하는지 바쁘고 그렇게 바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 구원처럼 큰 일에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죠.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한 인생을 꾸릴 수 있어. 적어도 괜찮은 직장과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디 뭐 미션도 가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멈춰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이러한 성장하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어린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합지졸의 모여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거기에다 뭐까지 플러스가 되느냐? 고집불통까지 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짧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라는 말씀에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 일곱 가지 동사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개의 동사가 뭐냐? 복을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과 축복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경험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재치기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거기까지도 축복을 한다면, 재치기를 하고 나서도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 축복송 했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를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뭐 담당 넘은가. 어쨌든 그 축복처럼 여러분은 축복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갈 때도 God bless you. 하나님은 너 축복해. 오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너 오늘 직장에서 축복받아. 모든 지혜가 이런 축복의 만화를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라는 거는 mistreat. 너를 잘못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커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 프랙티스 하시고 나는 복받은 자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복의 말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많이 많이 사용하세요. 건강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둘째는 우리는 택하셨다라고.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어떠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외우세요. 이거는 연상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 시절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렸던 그림이 선택받지 못해서 교실 뒤에 벽에 걸리지 못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왜 감정이 상할까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하면 감정이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임 싫어요. 막 지나가다가 뭐 둘, 셋 하면 마착 한 다음에 짝 찍고 한 다음에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감정이 상할까요? 아마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 또 어떨 때는 무시당하는 경험입니다. 또 거절당하는 경험, 또 많은 군중에 묻히는 경험. 근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버린다는 것은 너는 나한테 가치 없고 필요 없고 쓸모가 없다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선택받지 못할 때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상한 노력들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살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도 알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는 뽑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받으면 유기견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안쓰러워서 그냥 막판에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깨가 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고 또 잘못 해석해서 오용되기도 합니다. 이 예정하셨다는 동사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선택하셨다라는 동사와 유사한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정하다라는 동사는 경계, 바운더리. 그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적, 문자적, 동사로서 문자적 의미는 뭐냐? 한계를 설정하다. 경계를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예정하다는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목초지에 세운, 목초지에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를 세웁니다. 울타리를 왜 세웁니까? 그건 경계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의 역할을 한계를 설정해서 목장의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난다는 걸 정해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은 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든지 가서 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밖으로 나가면 잃어버리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표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키시고 능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다의 설명이 여러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말은 상당한 신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확 설명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운명론이나 별자리표나 뭐 업보나 숙명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왔어요. 그렇죠? 복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거저 주셨다라고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거저 주셨다라는 단어의 동사 원어가 신약에서 두 번 사용되어 있대요. 에베소서에서는 거저 주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릴 때 마리아 보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가 거저 주셨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명사를 주다라는 동사화해서 생긴 거예요. 거저 주셨다. 그 은혜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냐면 프라이스레스다.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라고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거나 여러분 터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터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지나 다섯 번째 뭐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요. 자,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위해 거저 주셨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택했다, 예정했다, 비슷하고. 거저 주셨다, 풍성하게 주셨다, 넘치게 주셨다. 같은 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린 짐작할 수 없지만 이것은 뭐냐? 풍성함이고 그 장엄함입니다. 이런 풍성함과 장엄함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너를 오늘 지혜와 총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하는 일에 오늘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알리셨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라고.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깨닫는 자만 깨닫고 그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비유겠습니까? 근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지혜와 총명의 형태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생기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을 선택하고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어떤 일을 선택하고 생겨날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일을 선택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십니다. 라고. 자, 일곱 개 동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복을 주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이 여섯 가지 하면서 알리셨다. 이 여섯 개의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동사로서 우리를 부활생명의 삶을 사는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개의 동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나로 묶으신 것이 바로 뭐냐?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저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은 뭐냐? 다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이 통일되게 하셨다의 동사의 핵심은 은유, 비유법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머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징한다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수선한 혼돈 속에서 그냥 빠져갖고 허우적대고서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유기적인 통일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 일곱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부활 생명으로 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준비된 일곱 개 동사 중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상태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이미 자랄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프로젝트냐? 하나님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이끄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보인다. 이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수행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증거가 뭐 있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까 우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함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여.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하고. 자, 이걸 보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 생명으로 자라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에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은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찬양하려는 것은. 해놓으신 일을 찬양.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찬양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려는 얘기입니다. 받아서 감사하고 누리려는 거예요. 땡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선물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뭐냐? 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받으면 우리는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 뭐라고 돼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Receive,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물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구원의 때다, 구원을 받으라, 지금이다,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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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이 뭐냐? 우리를 향해서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을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나 신성한 관심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또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반응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우리가 형식과 모범이 있고 그것을 알고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반복할 수 있는 모범과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것만으로는 그러나 기도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기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대표기도와 같은 패턴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기도하고 그걸로서 기도했다고 그걸로서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Thank you, It's okay 이와 같은 판에 박힌 문구들만 배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영어를 구사해야만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모든 상황에 가서 땡큐, it's okay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땡큐라는 영어 단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자꾸 배워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맞게 구사하시는 그분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계속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말로 또 차원 높은 말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돼서 땡큐, it's okay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언어. 그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우리를 푹 담궈서 미리 준비한 대본도 없이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언어를 신뢰하면서 하루 일과를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 여러분 얼마나 유창하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언어를 알고 구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언어를 그냥 just thank you 하고 혹시 it's okay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뜻을 인지하는 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언제나 우리 영혼 깊숙이 작용하면서 때로는 우리 귀에 또렷이 들리기도 해요. 또 혀로 어떨 때는 분명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언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배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일곱 가지의 그거를 말씀을 외우시면서 그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언어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얼마만큼 배워야 하는가. 성령의 언어를 얼마만큼 내가 간직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언어가 나한테 깊숙이 펴져서 그것이 내 삶에서 배워나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가 매사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선택으로 삽니다. 그 선택을 성령의 언어에 잠겨있는 사람은 성령의 언어에 따라서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저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통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입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실제 삶을 살아내면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저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통일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장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